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자신을 낮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생명이 되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13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김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휴양의 기간 동안에 참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참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바른 교리에 따라서 또 바른 실행이 있을 때, 형제 사랑의 간증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러한 형제 사랑의 간증은 그 대부분이 이제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잠깐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단어를 좀 잠깐 살펴보면 우리말로 섬기다 이렇게 번역된 그 영어 단어는 serve라는 단어가 있고 minis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serve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섬기다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그 doulos라는 단어에 듀리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인데 이것이 듀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명사 형태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뭐 영어, 히브리어, 뭐 헬라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처음에 원래 그 단어의 그 의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 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섬긴다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됐다. 그다음에 그또 우리말로 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가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 우리 미니스트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뭐 프라임 미니스터 이렇게 뭐 무슨 뭐 총리 뭐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은 경우에 이제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섬기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건 헬라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번역된 것인데 이 디아코네오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종이라는 단어에 이것도 또 쓰입니다. 몇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베베라는 자매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종, 베베 이렇게 소개되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여자 집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집사가 아닙니다. 근데 집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그 목사와 집사할 때 그 집사에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베가 집사였다. 그래서 여집사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디아코노스의 1차적인 의미는 종이라는 단어이고 특별히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임명된 종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집사로 이렇게 디컨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집사라고 번역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말로 지금 섬기다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 서브나 미니스트리나 미니스터나 둘 다가 다 종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wait on, wait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다리라는 단어죠. 기다리라. wait on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7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말로 섬기다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wait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는 지금 기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치사 온과 함께 쓰여서 이것이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막 복잡한 식당 말고 고급 식당 같은데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웨이터죠. 웨이터. 예, 그 웨이터예요. 여기가 wait on 할 때 이게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 시중들다 섬기다 시중들다 하는 단어 이게 지금 wait on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섬기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서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 4절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지금 동양 쪽에 동방 쪽에 어떤 왕들의 그 전쟁들이 있는데 왕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서브 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반역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절대 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역을 했다 그러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종으로서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야곱의 경우에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고용인으로서 일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와 관련될 때에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또 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처음 쓰이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언급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까? 주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지 잠깐 보면은 신약에서 이 서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장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인용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는데 이때 섬기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문맥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다, 섬겨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비슷한 그런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같은 의미로 이 섬기다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할 때 그 서비스, 예, worship service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만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이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 주인을 떠받들고 그랬죠. 그러니까 떠받들고 사랑하고 이것이 지금 섬기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고 그 반대 표현은 뭐냐? 섬기지 않는 것은 뭐냐?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 이 문장 내에서 이 섬긴다는 단어를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보게 되면 섬기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떠받드는 것이고 절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주로 이 섬긴다는 표현이 주로 예수님이 많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이제 보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내가 우의정이냐 내가 자의정이냐 뭐 이런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이제 통치자 또는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보면은 섬긴다는 것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으뜸이 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보다 깊은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지금 사역 전체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섬기는 것이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할 때에 우리가 섬김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만큼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대단히 성경에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실행면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섬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섬긴다는 표현이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25절, 26절에 헌금과 관련해서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기부, 성도들을 위한 기부, 지금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그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의미상으로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섬김이 또 쓰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왜 헌금입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하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섬김이 등장하는 곳이 고린도후서 11장 8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섬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도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뭐 교회로부터 삭슬 받아서 강탈했다. 이거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나는 그 물질적인 어떠한 그 사심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반어적으로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역자만 섬기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섬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가 섬기는 섬김입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오너의시보로의 집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이죠.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로마에 있을 때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영어 표현으로 보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역 이렇게 하면 마치 이게 목회자들 뭐 선교사가 됐건 뭐 목사가 됐건 이런 어떤 그 이 교회의 어떤 그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을 미니스트리라고 부르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오네시보로가 한 일이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미니스터드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 단어를 정의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말을 섬기다라는 말을 적용할 때 마치 로마 캐톨릭이 이야기하듯이 이 평신도가 성직자를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섬기라.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이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섬긴다란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이게 나중에도 튼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 하나를 해도 축구를 하건 뭐 테니스를 하건 탁구를 하건 운동 하나를 해도 이론적인 배경이 좀 있어야 나중에 더 고수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이론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으면서 탄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 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들을 볼 때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종이 되거나 고용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예.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 섬김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단순한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떠받드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는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섬김의 정의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경배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방에게 선물 하나 주는 식의 그러한 정도의 의미로 성경이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오늘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이 좀 용량이 이렇게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우실 텐데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먼저는 섬기는 사람의 그 태도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겠는가? 먼저 섬기는 사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이 뻣뻣하고 이 어깨가 이렇게 꼿꼿하고 이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에게 억지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냐?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겸손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가고 뭐가 가진 게 많고 뭐 이뤄놓은 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공짜로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가 우리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근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구 앞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교만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이러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약삭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삭 바르고 계산적이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내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것을 따지면 주판알을 튕기면 그러면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기꺼이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려면 우리가 계산적이면 안 돼요. 하나 주고 두 개 받으려고 하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투자한 만큼 상대방에게서 되돌려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섬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사실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에 빠른 사람은 섬기기 힘들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슷한 맥락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다 보면, 지체들을 섬기다 보면 내가 참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느껴보지 않은 분들은 제대로 섬겼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지체들을 사심없이 이렇게 깊이 섬겨본 사람들은 내가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들 다 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매일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늘 싸늘하고 까칠하고 나를 내가 뭘 해줘도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하염없이 저 사람에게 손해보고 주고 참 그러다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바보 같아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는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자매 앞에서 우리 집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원래 저는 저도 이제 다 육신이 아직 살아 있어서 자존심이 상당히 이제 센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면서는 아내 앞에서는 제가 제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자존심이 나올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맨날 세우잖아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이 집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집사람 앞에서는 제 자존심을 세우지 말자 이렇게 한번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한 몸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바보 같아지고 내가 좀 손해 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형제 자매들 앞에서 좀 바보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을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좀 바보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바보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단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줬는데 회수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전달만 했다면 그럼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전달만 했다면 그럼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우쭐해질 이유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섬기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를 통해서 그냥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섬기게 된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체들의 여러 가지 수고를 볼 때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확신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칭찬하면 하늘에서의 이제 이 보상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글쎄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나 하늘에서나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칭찬했다고 해서 상급이 더 적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또 잘된 일이 있으면 좀 칭찬하고자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칭찬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수고이고 그것이 곧 섬김인데 그 섬김을 그 섬긴 우리가 이 지체들을 향해서 섬긴 이 섬김을 하나님이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체들을 실제적으로 섬길 때 다른 지체의 필요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지만 이 중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능동적으로 아, 저 지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아, 저 지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도우면 좋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체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그 사람이 기뻐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작년 주일학교 오전 공부에도 교회를 다루셨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서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서로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몸이 세워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이것은 수동적이면 불가능하고 또 영적으로 어리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나 중심이에요. 전부 받으려고만 해요.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전부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효도할까도 찾게 되고 이웃과 사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까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어린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갓난아기인가, 내가 얼마나 기적이 찬 어린애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선물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 내에서 뭐 무슨 방언의 은사, 무슨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 등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들이 나열이 돼 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각자가 무엇으로 잘 섬길 수 있는지도 좀 파악해야 된다.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이 박자 감각이 대단히 둔한 사람이, 교회에 와보니까 이 피아노 반주자가 너무 멋있게 보인다고 피아노 반주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또 이 말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내가 좀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내가 교사가 돼보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곤란한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정말 이 음식을 만드는 일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참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참 이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서 참 잘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잘 편안하게 하면서 잘하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또 이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한 것들로서 어떤 사람은 또 글들을 편집하고 책을 내고 이러한 것들로서 서로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연적으로건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으로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재능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그것에 맞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섬긴다는 것은 굴욕이고 패배이고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대 국가가 부족 대 부족이 전쟁을 했는데 섬기는 입장이 됐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섬김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하게 된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된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대단히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특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누구였는지 또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실제로 이것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바로 섬김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정말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이러한 자발적인 사랑에 의한 섬김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 섬김의 특권을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생각에 기초해서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모두에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긴 사람에게도 비극이요, 교회 전체에게도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섬겼다가 실족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큰 특권이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그러한 이 교리적 기초 위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다. 섬김은 형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그 섬김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